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오늘 미 백악관과 상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열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데니 톨러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담당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 담당 차관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해킹의 배후이며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해킹 내용을 누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보당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공식 보고를 받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민주당 문서들을 해킹해 위키리크스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자문관 규모를 두 배인 450명으로 늘렸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 담당 미군 대변인은 추가되는 자문관들이 신속한 작전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지상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술에 여전히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 수감자 4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적어도 19명의 수감자들을 해외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송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모 수감자 이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차기 미국 정부에 미중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과 중국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우려에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통화는 미국을 경유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해외 순방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에 2조 5천 위안, 미화 3,6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1,3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청은 특히 풍력과 수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능력이 2020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심각한 대기오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석탄 사용 규제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로코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오보마을 인근 지역에서 연료 차량들을 호송하다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격범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집에서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다가 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두고 싶을 때 이제는 굳이 직접 가서 시동을 걸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음성으로 작동하는 전자비서 알렉사를 공개했는데요. 이 알렉사에게 음성명령을 내리면 자동차의 시동도 자동으로 걸리고요. 차고 문도 자동으로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직접 검색할 필요 없이 운전 중에 음성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또 냉장고에 달걀이나 우유가 떨어지게 되면 알렉사가 알아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특정 자동차 업체 또 특정 가전 업체에만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몇 년 안에 거의 모든 실생활에 이 음성 비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갈수록 편리해지는 기술과 세상, 하지만 인간과 기술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6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조슈아 레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riend Like You, 당신과 같은 친구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인도가 최근 2주 동안 세 차례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경고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핵보유국의 군비 강화 경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그동안 두 나라가 지켜왔던 정책이고 앞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유국인 멕시코에서 기름값이 크게 올라서 주유소와 상점 등에서 약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 이 두 핵 보유국이 서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아시아의 양대 인구 대국이자 핵 보유국 들인 중국과 인도가 군비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작은 인도였는데요.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지난달 23일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그니 5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아그니는 인도 현지 언어로 불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핵탄두를 탑재하고도 5,000km를 날 수 있는 미사일로서 인도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깁니다. 인도 언론 매체들은 이 아그니 5호의 시험 발사 직후에 중국 동북부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 인도의 강력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인도 언론 매체들이 중국을 직접 겨냥했을 정도로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그니 5호는 지난달 26일에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튿날인 27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화 대변인이 지적한 안보리 결의는 18년 전에 인도와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군비 경쟁이 가열됐을 당시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172호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의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든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인도 외교부는 우리의 방어 능력 개선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도는 모든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그니 5호의 성능이 실제로 중국이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요?
네, 이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면요.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이 아그니 5호가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인도 당국은 이 아그니 5호를 곧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인 인도는 이 아그니 5호가 실전 배치되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런 인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네팔과의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팔은 인도가 국경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나라라서 이 네팔 에 중국의 군사력이 영향을 미치면 인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신형 ICBM을 실전 배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 41호가 발사 차량에 실려서 기동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둥펑 41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청년보 를 비롯한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는 둥펑 41호가 중국을 겨냥한 인도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단순 사거리만 놓고 본다면 13,000km니까요. 5,000km인 인도 것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자, 역시 인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맞습니다. 인도는 지난 2일에 아그니 4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아그니 4호는 사거리가 4,000km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첨단 기능을 갖췄는데요. 이 발사한 뒤에 적의 교란 행위로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도 다시 이 궤도를 스스로 수정해서 원래 목표물로 향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발사 초기에 요격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목표물을 찾아서 타격할 수 있다고 인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중국은 또다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인도와 경쟁 관계인 이웃나라 파키스탄을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이 파키스탄 역시 핵 보유국인데요. 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아그니 4호와 아그니 5호의 잇단 시험 발사는 유엔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인도 당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파키스탄도 역시 동일한 특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영자지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도우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마치 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네.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오늘 홍콩발 보도를 통해서 합쳐서 인구가 25억 명에 달하는 두 나라가 핵과 미사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양대 핵 보유국이 전쟁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두 나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오늘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화통화에서 논의된 다른 현안들은 간단히 언급하면서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대화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두 외교 책임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지켜온 유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왕 부장은 또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면서 이 국가 이익과 주권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는 입장을 캐리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중국 언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2주 뒤에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캐리 장관은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예, 캐리 장관도 중국 측의 이 같은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예,
캐리 미 국무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사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난 194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본토 정부와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양측이 서로 정통성 경쟁을 벌이다가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이 중국 본토에서 내세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토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일국 이체제의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만 이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오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의 대중국 외교정책 관례를 깨고 이 타이완에 접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양측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직접 교류한 게 이 37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이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우리가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후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주요 도시에서 소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속속 발생하면서 최소한 3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으로 발전해서 무장병력이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와 또 폭동 사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멕시코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휘발유 가격을 20%나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 고급유의 경우 리터당 17.79페소로 올랐는데요. 이 미국 돈으로 83센트 정도인데 이 멕시코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일한 뒤에 받는 최저임금이 80페소로 미국 돈으로 약 3달러 72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4리터만 사도 하루 일당을 전부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기름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멕시코 시민들은 주유소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운행을 막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약탈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부터는 멕시코 주요 도시 시민들이 주유소를 습격해서 휘발유를 훔쳐가거나 이 백화점과 상점에 들어가서 식품과 의류는 물론이고 값비싼 전자제품까지 뺏어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도시에서 170여 개 점포가 봉쇄된 상태라고 멕시코 백화점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이 멕시코 경찰은 어제 하루 동안만 이와 관련해서 200명 이상을 체포했고요. 또한 멕시코 전역에서 주유소 1,8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 G500 측은 이 안전을 이유로 모든 주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유가 인상이 치안의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멕시코 네.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엘리코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유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산유국인 멕시코의 국영석유 회사인 페멕스는 이 최근 원유를 정제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주유소들의 이 정유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휘발유 가격 급등은 이 멕시코 경제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백악관과 상원에서는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4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한다는 소식과 이 트럼프 당선인이 시카고의 살인율에 대해 언급한 내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정보기관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대해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 참모들과 함께 정보기관 개편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정보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개편에 나서게 된 걸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정보국 DNA 나이가 방만하고 정치화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근의 말에 의하면 중앙정보국 CIA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CIA 본부의 인원을 줄이고 해외 현장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을 축소하고 정치화되는 걸 차단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보기관의 개편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과거 이 국가정보국을 축소하거나 개편하려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 이 국가정보국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기밀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법안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정보기관의 경우 대테러와 핵 확산 금지, 방첩 활동 등 이 국가의 핵심 안보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가정보국이 어떤 기관인지요?
네, 200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CIA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정보국장 아래 약 11만 명의 직원이 있고 이 산하 기관들의 예산이 총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정보기관 개편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이 트위터만 보더라도 정보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러시아 해킹 의혹 아닙니까?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정보기관이 정치화됐고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인터넷 폭로 사이트 이 위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와 관련해서도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네, 어산지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서 어산지는 14살짜리가 존 포데스타를 해킹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산지는 러시아가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포데스타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본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위키리크스가 포데스타와 DNC 지도부의 이메일 입수에 폭로하면서 이 러시아 해킹 논란이 시작됐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배후설을 일축한 어산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까지 나서서 어산지를 비판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산지 편을 들자 미 정보당국 쪽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기관에 브리핑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기밀 보고서를 정보당국이 보고하게 되는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에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같은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오늘 관련된 청문회도 열리죠?
예, 상원 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마이클 워저스 국가안보국장 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상원 외교위원회도 데니 톨러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담당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담당 차관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를 추가로 이감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 내 수감자 4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적어도 19명의 수감자를 해외로 이송한다는 계획으로 이송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관타나무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 계획을 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관타나무에서 추가 석방 이뤄져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극도로 위험한 사람들인 만큼 전쟁터에 되돌려 보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타나무 수용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무 수감자 이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관타나무 수용소 문제 역시 이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좀 첨예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수감자를 이송했죠.
예, 이 관타나무 수용소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등을 공격해 이 3천 명의 희생자를 낸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용의자를 수용하기 위해 문을 연 수용소입니다. 하지만 가혹한 고문 등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 왔죠. 자,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무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회에 반대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폐쇄는 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많은 수감자를 해외로 이송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요, 수감자가 240명이 넘었는데 현재는 59명으로 줄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대로 19명을 추가로 이송하게 되면 수감자는 4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22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그간 여러 발언들이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새해 들어서 중부 시카고시의 살인율을 언급해서 또 화제가 됐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터넷 이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시카고에서 지난해 기록적인 살인율을 기록했다며 만약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연방정부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시카고의 살인율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시카고 경찰이 최근 발표한 범죄율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4,331명이 총격을 입었고 762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인구는 270만 명의 도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시카고에서 살해당한 이 762명이란 숫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살인사건 희생자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예, 자, 왜 유독 시카고에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한 걸까요?
네, 살인사건이 왜 증가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찾긴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도시 살인율이 1990년대 비해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와 볼티모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살인율이 급증했는데요. 이 시카고 경찰은 이번 범죄율 통계를 발표하면서 불법 총기 소지가 급증한 것을 이 총기 범죄 살인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경찰이 흑인 주민을 과잉 진압해 죽였다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견약한 충격도 여러 건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유독 콕 집어서 이 시카고의 살인율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의 해석을 보면요. 자,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미국 일부 도시의 높은 살인율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각 도시의 살인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좀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네.
자, 시카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예.
시카고를 기반으로 주의회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이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자, 게다가 현재 시카고 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유독 시카고의 살인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메뉴얼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아서 오바마 대통령 진영을 에둘러 비판한 성격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실제로 이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이 최근에 그 오바마 정부의 여러 정책을 두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의료보험 제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자, 의료보험 개혁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밖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이송, 또 유엔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표결 등에서도 갈등을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왔으면 트럼프 당선인을 누리고 승리했을 거라고 언급하자 이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절대 아닐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노래입니다. All by myself.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기를 이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un. Those days are gone. Living alone,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But when I die, telephone, nobody's home. Sometimes I feel so insecure, and love so distant and obscure remains the cure.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이 듣는 덕담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는 말들입니다. 더불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2017년 새해 경제는 과연 어떻게 풀릴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7년 세계 경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이 전환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에 세계 경제는 줄곧 부진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서서히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이전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나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나 포브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경제 전문지들은 대부분 올해는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해가 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의 전망도 비슷한데요. 특히 OECD는 지난해 11월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설정했던 3.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3.3%로 발표하는 등 2017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새해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 IMF나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등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올해 미국이 2% 초반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올려잡는 근거로 오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 경제 정책과 또 세금 감면, 소비 진작 등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유가 상승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새해 경제 전망.
전 세계의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은 올해는 다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는 6.7%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6.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hina, we owe them $1.5 trillion. Can you believe it? They kill us. They take our jobs, our money, our base.
더구나 그동안 줄곧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문제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에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반면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올해는 고용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정부의 부양 정책에 따라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에 올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는데요. 한국이 2%대의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건 지난 1999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를 맞은 후 처음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불확실한 변수들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놓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브릭스, 오펙의 새해 경제 전망.
지난해 영국의 탈퇴로 크게 흔들렸던 유로존 국가들은 2017년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6% 내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경제 위기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인데다가 영국과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이 기다리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브렉시트의 단기적 여파로 올해는 1%에서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석유 감축 생산에 합의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경우는 올해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를 넘어섰고요. 내년에는 $60 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산유국들을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인 이른바 브릭스 회원국의 하나인 러시아는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1%대 성장을 이룰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러시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는 지난해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하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올해 인도 경제도 썩 나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The Jeux de la 31e Olympiade.
Ladies and gentlemen, the great moment has arrived.
반면 지난해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 행사를 무난히 치러낸 브라질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브라질 역시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긴 하겠지만 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비관론과 금리 인하와 기초 환경 개선 등의 낙관론이 맞서면서 1% 미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브릭스의 가장 큰 축인 중국이 올해 다소 부진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의 동력에 힘입어서 브릭스는 올해 원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라면 세계 경제 1위 대국인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어온 무역협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요. 만약 공약한 대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정도 손질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올해 유럽에서 치러질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총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유가 변동 등도 올 한해 세계 경제에는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네,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한동안 살 집을 찾고 있던 제이슨에게 마이크가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말했던 그 집을 산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안타깝지만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Oh, I'm sorry to hear that. 아, 이런 안 됐구나. Then that means that you are back to square one? 그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네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제이슨이 Yes, I am back to square one. 맞아, 그렇게 된 거지.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다 잘 될 거야 라며 제이슨에게 용기를 주자 제이슨이 Thanks 라고 합니다. So remember today's phrase, back to square one.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to square, S-Q-U-A-R-E, square, one, O-N-E, one, back to square one. If you have to go back to square one, it means that you have to stop and start all over again. 하던 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quare one, square one은 판 위에서 하는 게임인 보드 게임에서 왔는데요. 게임 시작을 첫 번째 네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square one으로 뒤돌아간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의 표현 back to square on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So today we learned what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means. 네, 오늘 배우신 표현 back to square one은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는 뜻이죠. So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타미야가 부른 Me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uiet is renting our house. It ceases my lips from speaking, but forms a sarcastic smile. Suspense now raised one of your eyebrows. You ask me if there's someone else. I replied yes. Hell yeah. Ask me if it's another man, I say. You laugh and say, is it a woman, I say. Surprisingly, you ask me for honey's name. And her name is me. And she loves me more than you'll ever know. And I finally see that loving you and loving me just don't seem to work. Patiently, she's waiting on me to tell you that she needs love and to choose between you two. Boy, you know if I have to choose, I choose me. And she told me to tell you never to hurt me again. 'Cause if you haven't heard, she's a bad chick. Even though I haven't been, no. Yet and still you try and test me by raising an angry hand. Put it down, put it down. I'm leaving, don't try and stop me. No, I'm late and she is waiting. Yea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두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이른바 패러디 정책을 발표합니다.
We believe that all men have a right to equal justice under law and equal opportunity to share in the.
패러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 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후 1948년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이듬해인 1949년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패러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패러디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57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이른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There is, however, a special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hich I feel I should, even now, lay before this body.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된 계기는 수에즈 운하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 소유권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영국 측에 수에즈 운하를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영국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이집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고 이는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영국 편에 서게 된 반면 소련은 이집트를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에 소련이 중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1957년 오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되자 영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연합국은 더 큰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중동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